신앙고백서 제14장 주보안 쪽에 있는 신앙고백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1번부터 3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2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에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다. 3절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단어지요. 아,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각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순서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 14장에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 부분이 위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우리가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이런 순서로 살펴보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구원의 순서로 본다고 하면 뭐 중생, 그 다음에 믿음, 믿음 다음에 칭의, 성화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데 칭의, 성화 나가다가 중간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기술이 되는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못마땅해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쓸 때 이 부분을 앞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칭의 앞에 믿음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써 나갈 때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원의 과정의 순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루는 구원사역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루는 구원사역 이 두 가지를 아마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부르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칭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든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든가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견딘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한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구원사역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것 같은 믿음 또 다음 주에 다루는 회개 그 다음에 뭐 성도의 견인, 선행 이런 순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선언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믿음을 택하였습니다. 칼빈은 이 믿음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칭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담아놓는 그릇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려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뢰하는 영적인 교만과 정반대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것은 믿음은 우선은 무엇을 믿는 것이라기보다 우선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될 때에만 주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 예들을 동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지요. 당신 어디 갈 때 기차나 그 다음에 버스를 타지 않는가? 타지요. 어떻게 타는가? 그것을 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데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탄다는 거지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데 이 지붕이,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삶 가운데 믿음 없이 되는 일이 있는가? 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저도 때로 이런 유비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확률과 가능성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 역시도 나이 많아 늙어서 수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믿음으로 생식 능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과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도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 자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이 아닌 것이 적극적 사고방식이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적극적 사고방식 뭡니까? 믿는 대로 된다는 거지요. 요즘 교회들 표를 보면 아주 용감해요. 믿는 대로 되는 교회.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지요? 네.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구절을 많이 강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면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다. 뭐 이런 구절들은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낙관주의에 불과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믿음에는 항상 제가 늘 강조했죠.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뭘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무지라는 말 아시죠?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그 지식 자체가 성경하고 다른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필요 없는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 주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꼭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왜 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그 진정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설립사를 뽑을 때 고민을 많이 이제 하는데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게 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 자체가, 다시 말해서 봉사 자체가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일을 좀 빼앗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김으로 신앙의 어떤 상승작용을 가져오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약간의 직분을 맡겨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근데 어쨌든 잘못되면 봉사와 헌신 자체가 곧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열매지 믿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교회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동의예요. 동의. 첫 번째는 지식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동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죠.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자꾸 믿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을 자꾸 하나님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없는 열심을 막 스스로 불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이성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해되지는 않아도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들 전파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화하면 아무 손도 없는데 저 수백 킬로 아니 수천 킬로 아니 주교촌 저편인 사람과 통화하잖아요. 그럼 눈으로 뭐 보입니까? 이성으로 참 이해하고 싶어도 그 어떻게 되는지 우리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지요. 이런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권위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믿으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찬동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의 바른 지식에 대해서 아멘을 해야 되지. 교회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거든요. 목회자도 얼마든지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맞장구를 쳐도 그것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라 그래요.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죠. 그런데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 있는 사역은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는 그 요소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요소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세 가지 요소,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성을 초월하는 내용들까지 우리가 동의하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지요? 예, 믿는단 말이죠. 그것이 의심이 없습니다.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중요한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아이가 지금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제 아이를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묻습니다. 찬영아, 아빠가 뛰어내리면 너를 받아줄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뛰어내려. 근데 못 뛰어내리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저를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무게중심을 그분에게 실제로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기에 보면 우선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방편이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선물이에요. 모두가 다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그거 갖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시는 분의 마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갖고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선물을 누가 받느냐? 1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들은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된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사람이 믿음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도 뭐라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 해야 되느냐?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이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가 믿음 믿는 자세가 아니고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저 뭐라든지 무엇이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는 그는 참으로 믿는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경건한 무지예요. 광신과 맹신과 미신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 뭐라 그러면 아멘, 뭐 어떻게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도무지 믿음의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문제죠.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고 뭘 믿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뭘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에는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두 가지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믿고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떨고 금세와 내세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그 판별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고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판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각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필요가 없고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말씀이 위로할 때는 위로를 받고 말씀이 경고할 때는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하는 여부로 우리는 그 믿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여기서 또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믿음은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말씀. 그냥 말씀 그러면 되는데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믿음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와도 실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대부분 보시면 제가 늘 강조해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첫째로. 예. 10년 지나도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이렇게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성경을 한 번도 읽었다는 사람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설교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니 말씀만 들으면 다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또 말씀을 든 자리에 나와 있다고 다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고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 무슨 말이에요? 성인께서 택한 자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셔야 민다는 거죠. 아무나 민다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싶다고 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뭐라 그래요? 성례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즉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가 강화되고 증거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왜 들음에서 난다 그랬을까요? 믿음은 읽음에서 난다 안 그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된 성경으로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고 읽어요. 그럼 그걸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 같은 데 가면 그렇단 말이죠. 성경을 누가 읽으면 그걸 들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믿음이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 중에 또 하나는 기도죠. 기도. 그렇지요?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숨을 쉴 때 숨을 들이키기만 하고 내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거행했던 성찬, 성례집행이죠. 성찬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유형적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개혁 교회가 시청과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성찬을 시청과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보고 이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수단들을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건강해지고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삼아서 사단의 유혹, 죄 유혹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졸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들으세요. 여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믿었다 그러면 다짜고짜 구원 얻었다라는 말로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을 살펴봤지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믿었으나 그랬잖아요.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광경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다 그래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시몬도 어떻게 했다 그러죠?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빌립이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그런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지요. 그 첫 번째가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믿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도덕적인 반응 없이 그저 계시되고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옳다고 동의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가리켜 역사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다거나 또 앞으로 장차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치 역사의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믿음이라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늘 믿죠? 그처럼 예수님의 생존을 믿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대표적인 예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나왔죠.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이야. 그야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를 아시죠? 그 사람은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그 다음에 음악 박사입니다. 아주 석학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전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말이죠. 복음서를 보고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는 기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해서 책을 써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역사적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신앙도 고백합니다. 양심의 자극을 받기도 하고 감동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에 대해서 충격도 받습니다. 여기 경고의 말씀에는 떨며 그랬죠. 근데 이것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지도 않고 경멸하지도 않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토해내므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일시적 기쁨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중생한 심령에 뿌리 박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돌밭에 씨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돌 위에 흙이 조금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좀 내리다가 그 다음에 그냥 사그라들고 맙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다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뭐 이런저런 환란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구약에는 사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신약에는 데마 같은 사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분이 물론 앞으로 또 회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면 저희 교인 중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와서 저의 설교를 듣고 뭐 몇 주간 그냥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던 분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 믿음이 매우 위험한데 이 일시적 믿음이 왜 위험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닥칠 때 보편적으로는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그 자체를 포기해버리는데요.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생활 자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불같은 열심도 때로 갖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종교적 유익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등한 욕구 중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적 욕구가 채움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형태 자체는 끝까지 유지합니다. 일시적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매우 흡사해서 이것을 구별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교적 유익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마치 연극을 볼 때, 연극 공연을 볼 때 감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극 내용의 스토리 자체를 깊이 알지만, 성경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뭐 꿰뚫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관람자 입장에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연극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그 신앙의 주체자가 되지는 못하는, 그래서 늘 그냥 교회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지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세 번째는 이적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적적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실제로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단에도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이빨을 아말감으로 때웠는데 집회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틀니 자체가 생리로 변했다는 뜬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실제로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빼가지고 팔려면 아말감으로 그때 다시 변해버려요. 어쨌든 이 이적적 믿음,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많은 이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내 보내실 때 그 다음에 전도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그런 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보면 가룟 유다도 상당한 이적을 행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 그랬지요?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아니 주님 저를 모른다고 하기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안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그 말은 너라고 하는 존재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너하고 나하고는 단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적적 믿음이 또 위험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적적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그런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이 이적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사는 믿음과 관계없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계없이 그래서 온갖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게 할 것이라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수단이지 표적 자체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역사적 믿음도 가지고 있고 일시적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이적적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식과 확신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에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을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지적인 승인에서도 나아가서 동의하고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 삶의 중심을 그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이 신뢰 요소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다소 약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나타나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런 말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는 그런 부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분량이나 이 믿음의 강약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될 수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절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그 믿음이 얼마나 굳세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12회 동안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이 뭐 예수님의 옷자락을 뭐 힘있게 잡아챘습니까? 그저 그냥 손을 갖다 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2회 동안 앓았던 혈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질이지 믿음의 강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강도를 강조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질이 중요해요. 강도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특징은 끝까지 인내하게 되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결국 분명한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4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17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동하며 동의하지 못하고,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영혼을 주께로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는 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예수로서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주께로 다 내어 맡기는 참된 신뢰의 요소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열매를 또한 증거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시적 믿음, 역사적 믿음, 이적적 믿음과 같은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같지 않은 유사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 또한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이런 거짓되고 가식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으로 늘 확신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러서 참으로 하나님과 참된 영적 사귐과 교통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